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츠크시의 대형 상가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 정상들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아바트에서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어떤 민간시설도 공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정 장소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고정밀 장거리 무기 덕분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츠크시에 대형 상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며 공격을 받은 상가에 최대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푸틴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개의 러시아군 미사일이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프 시내 민간 표적을 타격해 적어도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 같은 공격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콜라이프 시 외에 오차키우, 드니프로시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하르키우와 수미 지역 돈바스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시찬스크와 아우디이우카 그리고 바크무트로 이어지는 지역은 여전히 극도로 잔혹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최신 포체계를 제공해 점령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생케비치 미콜라이프 시장은 이날 러시아군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미콜라이프 시가 미사일이나 집속탄 공격을 받지 않는 날은 18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 DNI가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헤인스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의 지상군이 상당 수준이 떨어진 상태라며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그들이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군이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이나 에너지 통제 시도 노력, 심지어 핵무기 등 비대칭적 수단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초점을 도네츠크 지역에 돌리기 시작했다며 정보 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대를 장악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의 피로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초청을 조건부로 수락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크이우를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참석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과 정상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도도 대통령의 방문은 전쟁을 중단시키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전 세계의 안정을 다시 찾고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의 국제적 반전연합을 결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자유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했다며 우리도 러시아의 식민주의 전쟁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인도 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을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은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최고는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정상과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무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을 3자 간의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회담은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가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마드리드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논의에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7차 북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나토 정상회담장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미한일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미일 간에 이런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고 오늘 뭐 또 다른 얘기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보 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 이번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런 AP4가 이 나토에 참석하게 된 것도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그리고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보다 이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마드리드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나토는 지난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군사 분야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고 이제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를 거론하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국과 나토의 협력관계가 이러한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29일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전략 개념은 앞으로 50년간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전략 개념은 러시아를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공언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새 전략 개념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는 나토에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eing itself that they all have been re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t the NATO summit. At the level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we share the same value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초청된 것과 관련해 정상들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가 북미와 유럽의 동맹이지만 사이버, 테러 활동, 중국의 안보 영향 등 국제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새 전략 개념에 맞춰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나토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릭스컷 상원의원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의 전략 개념을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는 동안에도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새 전략 개념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 전략 개념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협력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새 전략 개념은 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나토 영토를 위협하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등을 모델로 삼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 전략 개념은 중국, 러시아가 고안한 새로운 분쟁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나토의 군사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 맞서는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나토는 타이완, 우크라이나, 일본, 리투아니아,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독재국가의 압력에 맞서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들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적국 간 협력이 증대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핵협상에서 이란을 옹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맹국들은 적국의 위협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런 위협을 무시해왔지만 적국들은 협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냉각된 한일 관계에 개선 조짐이 보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결속은 대북 억제와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양국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한일 간 협력 관계가 미국에 중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29일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동맹들 간의 강력한 연대는 중국과 러시아와 약화 시도에 맞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 사이의 분열은 역내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와 중국 손에 놀아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긴밀한 3국 간 협력이 지금보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한일 삼각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한일 3자 정상회담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나라 정상 간 만남 외에 약 4분간 단독 회동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긴밀한 한일 관계, 미한일 관계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하고 전략을 짜며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속에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의 협력은 기본이며 한일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 없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US cannot defend South Korea without Japan. Not only the access to the seven UN command rear bases, but we're going to need access to other bases just for the throughput of a large number of allied forces. If relations are bad between Seoul and Tokyo,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유엔군 후방기지 7곳뿐 아니라 대규모 연합군 병력이 다른 기지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쁘면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아도 일본으로서는 왜 우리가 관계가 좋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의 목숨을 걸어야 하냐며 미국의 관련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 예하부대인 유엔사 후방기지 지휘부는 일본 요카타에 있다며 일본의 주둔에 있는 미군 병력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부는 일본과 한국의 협력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두 가지 핵심 사안을 꼽았습니다.
You know, first of all, obviously to focus on areas of common interest like dealing with North Korea. Neither Korea nor Japan wish to be dominated by another country. And so by banding together, they can maybe.
한국과 일본은 분명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공통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협력함으로써 자유롭게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다만 역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일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 기시다 총리와 1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고 4월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의 정책협의단을 파견해 악화한 양국 간 관계 복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한일 관계가 긴밀해지면 안보와 경제, 더 나아가 공중보건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파트너십의 선택지가 넓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이라는 도전은 단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공동의 압박이 필요하다며 한일 간 협력은 안보망을 넓히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수십 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역량이나 경제적 여건으로는 핵 무력 완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현재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think it's not hard to arrive at numbers like tens of nuclear weapons. That's depends.
올브라이트 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가능 개수는 무기급 우라늄 제조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역량 확보를 위해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량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한 정확한 우라늄 제조량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 개수를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100여 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추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북한이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핵무기 역량의 지속적 발전과 보유량 확대를 노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 당시 핵 경쟁처럼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played this game for decades and know it pretty well. North Korea is a newcomer and they're making rookie mistakes.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핵 보유국으로서 관련 역량을 구축해온 반면 북한은 이제 막 핵 역량을 보유하기 시작한 국가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핵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억지력을 원한다면 10기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미국 등 주변국과 핵전쟁을 치를 계획이라면 1000기로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의 역량이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급격히 쇠퇴의 길로 들어선 구소련에게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들이겠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완성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는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개수는 최대 40에서 50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누넨 연구원은 북한의 핵분열성 물질 비축량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 역량을 고려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를 산출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이 20기 정도에서 최대 50기를 넘지 않는 수준의 핵무기 제조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 개수 분석은 북한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모든 무기급 핵분열 물질과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알려진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핵물질 보유량으로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정보나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외교협회는 28일 북한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1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2017년 이미 핵무기 60기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던 북한이 이후 5년간 매년 12기 제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06년 최초 핵실험 이후 꾸준히 핵 위력을 증강해 왔다면서 2006년 2킬로톤에 불과했던 폭발력이 2009년에는 8킬로톤, 2016년 17킬로톤으로 늘어났고 2017년 마지막 6차 핵실험에서는 200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 기술 역시 큰 진전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사실상 시간 문제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2023 회계 연도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에서 645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회계연도 예산보다 85억 달러 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금액보다는 17억 6천만 달러 적습니다. 국무예산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쿠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북방송 시간은 새 회계연도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영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해당 정부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 미 국가안보이익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때 유예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 제공 조건으로 명시한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과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이행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안전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입증돼야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원의 국무예산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과의 조율을 거친 뒤 또 한 번의 상하원 의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여당과 피해자 유족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측 범죄 행위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도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30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과 미국, EU 등 세 갈래로 이 문제를 국제 공론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 의원은 피해자의 형이자 유족 대표인 이대진 씨 등과 오는 9월 미국에 갈 예정이라며 의회 청문회와 대북 인권 제재 차원에서 미 국무부 측과의 미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또 미 연방법에 외국인이라도 북한을 상대로 민사 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과 유엔 인권이사회를 상대로 한 진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와도 이 사건을 대북 인권 제재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훈 변호사는 문재인 전임 정부가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 등을 유엔 차원에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숭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게 비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유엔 초법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소환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대준 씨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 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관련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당 측 태스크포스는 사건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사실상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그 사건이고 이대준 씨가 죽어갈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를 했고 죽고 난 다음에는 2차 인격살인, 명예살인을 한 사건입니다.
하 의원은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구조와 관련한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등을 다 돌면서 어느 부처에도 구조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이 씨에 대해 월북 몰이를 논의한 시점은 조사 결과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세 차례에 걸친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월북 쪽으로 몰아가자는 결론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세 차례 관계장관 회의에 모두 참석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몰이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하면서 그 근거로 안보실에서 각 부처와 모든 제외 공관에 월북 가능성을 담은 답변 지침을 보낸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와 국방부 미팅 등을 통해 7시간에 걸친 감청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결과 이대준 씨는 북한군이 발견한 직후 살려달라, 나는 한국에서 온 아무개다라는 내용만 있었고 스스로 월북했다고 밝힌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또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월북 정황 증거로 이 씨의 도박빚과 정신공황 상태, 구명조끼 등을 제시했지만 도박빚을 2배 이상 과장했고 사후에 7명의 전문가 중 1명이 정신공황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놓고 무리하게 사후 조작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상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마치 월북수단으로 쓴 것처럼 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형인 이대진 씨는 북한의 만행은 잔인하고 끔찍했다며 남북한 대치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죽였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안 됐으며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저희 유가족에게 진상규명의 시간과 절대적 약속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연일 현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28일 첫 회의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9일엔 윤석열 새 정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자진 월북이라고 한 종전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29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올해의 박해자 2022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2022 행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엘 루파이 주지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3명을 공동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이 단체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꼽힌 바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이날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기독교 박해자로 꼽힐 수 있을 만큼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와 동일시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거짓 사상과 거짓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킹 대표는 김 위원장이 항상 기독교 박해자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 아래 수많은 북한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생명을 잃고 고문당하며 장기 강제노동을 선고받았으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몇몇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당국이 모든 정교를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특히 김씨 왕조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전국의 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은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는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회의로 지난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연례 보고서가 발표된 29일엔 탈북민 주일용 씨가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주일용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북한의 영웅이었지만 어느 날 유일했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인권과 주체 사상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범 수용사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또 자신의 고모와 그 가족은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정치범 수용사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성경보금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선적인 북한 정권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종교 탄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1년부터 줄곧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다자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P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지도부를 사법심판대에 세우려면 정권 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톨버트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차석검사가 밝혔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기소를 맡았던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전례 없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버트 전 차석 검사는 레바논 특별재판소 유엔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소에서도 활동했으며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전환기 정의센터 대표를 지냈습니다. 또 국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에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톨버트 전 차석 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활동하실 당시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재판을 받다가 판결이 나오기 전 2006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등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From my perspective, and I think those of us who were committed to accountability, it was a big disappointment, obviously, for.
저를 비롯해 책임을 묻는데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로셰비치가 판결을 받기 전 사망한 것은 물론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저는 그의 사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국제법 전반에 있어서는 판결이 안 나온 것이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끔찍한 전쟁과 범죄를 저지른 밀로셰비치와 같은 고위급 인사가 재판장에 섰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형사사법제도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사망했지만 보스니아 전쟁 중 대량 학살을 저지른 다른 측근들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I think it gives a global message both between the Yugoslavia tribunal, the Rwanda tribunal, Cambodia to some extent.
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 루안다 국제 형사재판,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 시에라리온 특별재판 등 특히 끝까지 진행된 재판들은 모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행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과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더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천천히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반인도 범죄 재판 사례들 중 북한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Nothing comes close to North Korea in terms of the crimes and the oppression, I don't think. On the other hand,
그 어떤 것도 북한의 범죄, 탄압에 비길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국민의 40%가 사망했습니다. 국제재판이 열렸던 국가들은 모두 끔찍한 범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압에 있어 독보적인 범주를 형성했습니다. 국가의 통제, 언론과 표현의 제한, 최근 국제변호사협회의 보고서 발표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일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로서 최고 권력이 세습되기 때문에 인권 유린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볼 수 있나요?
These processes are intergenerational in a very different context. You know, I grew up in segregation and the
이러한 절차들은 세대를 거쳐 진행됩니다. 매우 다른 맥락이지만 저는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던 시절 미국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상황을 너무 낙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변호사협회가 했듯이 시민사회를 교육하고 판사들, 유엔과 관여하는 것은 기회가 생겼을 때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종의 정치적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티니지와 시에라리온,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역사, 활동가들, 시민사회는 책임 규명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국제변호사협회의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회에서 증거가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젠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졌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Well, one should never prejudice a process. You know, a court has to be neutral and listen to the evidence. But from my experience,
절대로 절차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판정은 중립적으로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진술서를 읽고 희생자들과 대화한 결과 저는 증거가 강력하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다른 참가자들도 그런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북한에서 상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죠.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밀로시비치 전 대통령은 대량 학살 등 66건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혐의도 비슷한 숫자가 될까요?
That's too hard, you know. You have to, that would be for the prosecutor to put together. So I don't know about the numbers, but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숫자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 발표회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매우 심각한 유린과 범죄입니다. 모든 증거가 취합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돼야 혐의 숫자도 나올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로 활동하실 때 지도부를 기소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What you do in most trials and that is to provide witnesses and materials. It's particularly important.
대부분의 재판에서 검사들은 증인과 증거를 제공합니다. 밀로셰비치나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와 같은 정상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명령 체계의 최고위급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장군이나 군부, 준 군사 조직에 내린 지시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집니다. 대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 증언자, 전문가 명령서를 통해 우리는 유고슬라비아의 많은 지도자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당사국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김정은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국제특별법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 개별국가 법정에 세우는 것이 낫나요?
At this stage, there's not a big opening to capture him or to arrest him or other senior leaders. So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나 다른 북한 지도자들을 생포하거나 체포할 큰 기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와 각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정권의 변화가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위급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일 것입니다. 밀로셰비치도 찰스 테일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전환기 정의센터 대표를 지내셨는데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 시민사회가 어떤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Well, I think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materials is going to be critical in any transitional justice process.
증거와 자료의 수집은 어떠한 전환기 정의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계속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증거를 개발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시민사회 단체들, 희생자들은 각국 정부나 유엔, 지역 기구들의 압박을 가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사 기소를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에게는 사건 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의 진실규명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배상 활동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특히 북한의 경우 개혁입니다. 인권 유린을 저지르거나 법치를 이행하자는 경찰이나 군부 책임자들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경찰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Obviously, those from North Korea that come to South Korea need support.
물론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가 정부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정의를 구현하는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을 옹호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저는 그러한 정치적 역학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바로 곁에는 그 반대의 국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톨버트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차석검사로부터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릴 방법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비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특히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화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식량난이 더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심각한 가뭄에 따른 식량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수입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 총서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매년 1월에서 5월 사이 대북 비료 수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의 비료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2,500만 달러어치의 비료를 수입했고 2018년 약 2,847만 달러어치, 2019년 약 3,322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부터는 국경 봉쇄 여파로 비료 수입이 크게 줄어 2020년 약 18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1년 다시 2,419만 달러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471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2월과 4월에만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예년의 경우 수입이 많았던 5월에 사상 처음으로 비료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북한은 주로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파종이 이루어지는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수입해왔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국경 봉쇄를 시작했던 2020년에도 적은 양이지만 꾸준히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3일 VOA에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제재 회피 외에는 외화를 획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robably the biggest reason is they're run out of foreign exchange. You know, they have to pay for them and they're not because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영향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당시에도 비료 수입을 해 왔다면서 최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약화되고 제재 회피를 통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상 원조 차원에서 비료 등을 지원하지 않는 한 최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북한의 가뭄과 홍수에 따른 식량 안보 위기가 올해 더 심각하다는 국제기구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비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식량 위기가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아울러 비료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언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자재 수입이 제한되면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현재 식량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the fundamental measure is to get into a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where they allow them to help them. I mean, they've been offered humanitarian.
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개방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의 비료 수급 차질은 의심의 여지 없는 문제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라면서 북한이 정말 필요했다면 비료 수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problem, no doubt. But it's also a problem that they can solve if they really need it. You know, they could a higher priority on.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비료 수급과 식량 부족은 이미 만성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자체 비료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집단화된 농업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력갱생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비료 공정 체계를 도입하고 1980년대 중국이 취했던 것처럼 집단 농장을 민영화한다면 김 위원장의 목표대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미첼 바첼레트 인권 최고 대표와 그의 팀이 최근 6일에 걸친 중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바첼레트 인권 최고 대표의 방문을 제한하고 조작하려 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베이징의 지시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우려하는 동시에 유엔 대표의 방문을 제안해 그녀가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학살과 범죄 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방해한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또 신장 자치구 주민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역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구르족 수백 명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수감된 100만 명가량의 주민들의 상황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신장 자치구에서 실종되거나 수감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가족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신장 자치구 노동 개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신장 자치구에서 자의적으로 수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수감자들이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과 강제 이산가족 같은 잔인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티벳과 홍콩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선언이 명시한 대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평화와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에게 신장 자치구에서 잔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부당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또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을 파악하며 신장 자치구와 티벳 등 중국 전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